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 또한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은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를 늘 말씀 안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두어야 될 참된 가치가 있는 그것에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온 마음이 오직 그것으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신다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 맞는 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차원에서는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듯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속심적 마음으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반응이 되는 것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순순히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합니까? 뭔가 좀 반발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에는 뭔가 공평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구축된 어떤 그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런 일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런 일들을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만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은 우리 생각에 맞지 않은 그런 사건 사고들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이 땅에 살아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우리의 진짜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현실들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께 그 섭리대로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힘듭니다. 뭐, 이렇게만 하고 있을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취지가 무엇인지, 이러한 생각들은 좀 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들이 왜 우리 예상대로 예측대로 맞지 않고 우리 이치대로 맞지 않는 뭔가 자꾸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현실을 우리 일들을 일으키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도서 그 9장 앞에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전도자가 얘기했죠. 악인의 행위에 대한 벌은 악인에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의인의 행위에 대한 상은 의인에게 돌아가는 거 이게 가장 공평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또 그게 이치에 맞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꾸만 꼬이게 하고 뭔가 반대된 것처럼 만들어가고 부딪히게 일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행위가 의인에게 돌아간다. 의인의 행위가 악인에게 돌아간다. 꼬이죠. 그런데 그 꼬인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은 악인과 의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야. 넌 악을 향해서 벌 받아. 넌 선을 향해서 상을 받아.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취급해 버린다.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습성,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행위를 두고. 이건 악한 일, 이건 선한 일. 우리가 기도하고 성격 부자는 이건 선한 거. 우리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멋들어 사는 건 악한 거 구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선한 거에 대한 상은 신자가 받아야 돼. 우리 살아간 신자가 받아야 되고, 악한 거에 대한 발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받아야 돼. 그게 우리 구축되어 있는 단단한 상식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자꾸 너희들 행위를 내가 안 본다고 구분하지 아니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자꾸 부딪히고 혼란이 되고 당황스러워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9장 2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한 자가 일반이로다. 일반이다, 일반. 똑같다, 똑같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긴 해요. 그게 현실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일한 방식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일한 게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은 뭐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든지 막 꼬이는 것 같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잘했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박수치고 맞장구 칠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는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기독교이니까 막 그래 인정해 줄게요.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박수치면서 옳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가 무언가를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막 꼬여버릴 때 악한 자 행위가 선한 자에 돌아가고 이런 방식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를 못했던 죄가 드러나더라. 결국 하나님 행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죄를 보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결과, 그런 어떤 열매랄까요? 그렇게 나와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희한한 겁니다. 우리 모든 관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살게 해서 편히 살아가는 거, 이게 관심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너 그 됐다, 됐고, 나는 너로 하여금 네가 미처 깨닫지 못한 너의 불의함과 너의 죄를 보게 만들어내겠다. 결국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들 하나하나가 내 죄를 보게 하는 그런 거울로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또 그 뒤에 12절에서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 제가 이런 것이구나. 뭔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야, 제가 이런 거구나.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돈도 잘 번다 그래요. 이건 정말 믿는 우리 입장에 배 아파 죽을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뭐 이거 한두 가지도 아니고 죽는 것도 편하게 죽고 돈 벌고 평안 잘 살고 이렇게 배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들, 하나님께서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어가지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감잡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악인은 벌받고 고통받고 편히 살지 못하다가 죽고 믿는 사람 편하게 잘 살고 거꾸로 바뀌었다 갑시다. 그러면은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안 나오죠. 믿는 자는 잘 되고 잘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뭐 악인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 시험 봤다. 이런 그 경험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악인을 잘 되게 하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믿는 자로 하여금 시험 받게 하고 그게 어떤 원인이 되어가지고 미끄러질 뻔하고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죄가 이거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죄가 뭔지 감잡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가지고 촬영을 이제 나가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 결말이 어떨 것인가 충분히 다 예상하고 남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 드라마에 영화에 악인이 등장을 하고 또 선인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악인이 이기고 잘 되는 것처럼 되어가다가 슬슬 전개가 악인이 뭔가 무너지죠. 마지막 결말 가면은 악인은 패망하고 망하고 선인 착한 사람이 승리하는 모든 결말이 이렇게 다 흘러가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이제 악인이 망한 결말을 보면서 저럴 줄 알았다. 속 통쾌해야죠. 속을 시원해 한단 말입니다. 지금 힘만 까불더니 쌤통이다. 이게 인간이 쓰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권선징악이 있는 그 드라마, 그 영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드라마, 영화 재미없습니다. 드라마 볼 때에 못된 시어머니 나중에 병 걸려가 어떻게 막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펼쳐지길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착한 며느리가 막 뭐 당하고 시험을 끝까지 막 기 살고 이리 나간다면은 그 재미없거든. 난리나 시청자들요.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당한다. 이걸 보면 다들 기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끝에 가면은 결국 뒤바뀐다.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는 반전이 있다. 자, 이런 기대가 있고 이렇게 시나리오가 쓰여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반전이 전혀 없이 악한 사람의 형통으로 드라마 끝나버린다. 허망하죠. 진짜 허망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이렇게 허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 인생 드라마,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쓰고 싶은 것과 다른 거예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항상 예상을 빗나갑니다. 하나님이 쓴 인생 시나리오가. 그게 이제 악인 행위를 따라 의인이 벌을 받는 거. 의인 행위를 따라서 악인 상 받는 거. 예상을 빗나가 버리죠. 그 구장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선착, 1등, 먼저 도착하는 결과가 빠른 경주자, 그 달리게 한 사람이 발이 빨라서 이런 조건 때문이 아니고 또 전쟁에 승리한 것도 용사란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평안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못해서 고통이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니까 상이 오고 내가 못하니까 벌받는 같은 것이 오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조건이 되어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원인이 나에게 있고 내가 좋은 원인을 갖고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주어질 거다. 내가 좋은 원인이 되어 있으면 결과도 좋은 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인 한 짓거리가 뭡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보려고 좋은 원인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겠다. 그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말 원인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악인이 형통한 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 했다는 겁니다. 그래, 아까 제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죄가 뭔가를 이제 물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형통한 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착함이 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인간 착함이 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형통한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참된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를 받아요. 그게 진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현실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복이신데 그 예수가 복이라는 사실이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멸시를 받죠.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악한 성이 있죠. 그 성을 강하고 큰 나라 왕이 와가지고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려고 합니다. 작은 성으로는 이제 큰 왕에 의해서 큰 강한 나라니까는 거기에 삼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운명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 작은 성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 큰 왕을 물리치고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한 지혜자인데 그 지혜로 성을 구원했으니까 대대로 그 작은 성이지만 거기에서 영웅 대접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읍을 구한 영웅인데 그 사람을 기억한 자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마 전쟁이 끝나자마자 뭐 그 가난한 지혜자를 잊어버렸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성이 누구로 인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야 맞을 거예요. 우린 이런 걸 가지고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은망덕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뭐가? 그 성을 구한 정말 은인이고 영웅 같은 존재인데 무엇이 그 성읍의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게 했을까? 그게 뭐냐면요. 자, 성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뒤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일에 가난한 사람 도움되지가 않습니다. 아무 도움되지 않고 무가치한 존재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작은 성읍을 큰 왕으로부터 건지는 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을 때에는 그 가난한 자이지만 그 지혜가 자기를 살리는 존귀한 능력이 되고 생명의 은인이에요. 전쟁 중에 있을 때에는. 그 지혜 있는 자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큰 왕도 물러갔고 작은 성의 구원을 받은 그 다음이에요. 전혀 과거가 되었고 현재가 아니에요. 이제 현재를 사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현재를 사는 문제가 삶의 중대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면 사람들은 뭘 쫓겠어요? 과거에 그 우리 성음을 구한 지혜를 쫓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를 살 필요한 걸 쫓겠습니까? 후자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에 도움되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난한 자의 지혜가 성을 구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돈이 되고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성읍에 뭔가 밥이 되고 뭐 돈이 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가난한 자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고자 하는 그런 성읍에서 가난한 자는 지혜는 잊혀지는 것입니다. 잊혀져 버리죠. 이 이야기가 어떤 동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문제, 현재적인 본질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1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지혜가 힘보다 더 낫고 가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혜의 말을 안 듣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 인생이 도움되는 것 이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것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생각하는 것, 예수를 대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실상 그대로예요. 복음에 관심을 가지야 한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복음이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 안다 안다 하면 듣기를 싫어해요. 왜 듣기 싫어하냐면은 십자가 죽은 예수가 내 구원하는 건 맞는데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데는 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날 구원했다는 것을 옛날 과거로 좀 밀어놓고 지금 현재 필요한 것,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좀 이걸 얘기하자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이제 추구하는 본성이에요. 그것을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삶에 도움되는 걸 내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을 줬다고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내가 피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로 해서 날 불러내신 거야. 그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지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더란 얘기입니다. 현재는 그런 말들이 결국 성이 안 차는 거죠. 현재를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은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되는 것이고 복음도 복음으로 여기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인 것이고. 지금 현재를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런 죄, 그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멸시를 받는다. 잊어버린 바 되어진다.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 맞춰오면은 우리는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성읍이라 아십시다. 우리를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려고 한 큰 왕은 사탄입니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맞추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란 지혜로 우리를 사탄에서 건지셔 구원했습니다. 대신 징계를 우리를 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고 하는 그런 문제는 다 떠나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 자식 키우고 밥 먹고 살아 현재 살을 다는데 도움이 안 돼. 그 이후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잊어버린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생각을 하는 게 십자가 은혜를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걸 받으려고 필요한 조건이 뭘까 원인이 뭘까 이러한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잊은 현재 교회의 실상이죠. 그게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해보십시다. 만약에 성읍의 사람들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시 예전 돌아가는 거죠. 큰 왕이 자기들을 치는 위급한 상황. 전쟁의 상황, 그런 상황에 주어지면 그 지혜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현재 살아감 추구했던 돈, 어떤 소유물들이 큰 왕을 물리치는 데에는 아무 힘이 못 된다. 실감하죠. 전쟁 속에서 실감을 해요. 실감하면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지혜자를 잊어버린 성읍으로 하여금 지혜를 잊지 않고 간절히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왕을 계속 보내는 거죠. 뭐냐면 계속 전쟁의 상황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으로. 그래야만이 지혜자의 지혜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걸 깨닫고 그 지혜를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 밀어넣으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한 이 땅이 현실적인 그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그 지혜자의 지혜, 십자가 이것이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전쟁의 상황, 그쪽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9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게 임하는 게 재앙의 날입니다. 다만 신자에게 재앙의 날은 그냥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우리 속에 박혀있는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날이 없었다는 거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재앙의 날의 취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었던 은혜를 기억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고 있더란 사실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재앙의 날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의 날 자체가 은혜다 이 뜻이 아니고 재앙의 날을 도구로 하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현재만 살려고 하고 현재 도움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를 사는 그 일만 궁리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나갈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세상을 나갈 생각이 없는데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애굽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 잘 살면 그게 최고였습니다. 근데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갈 생각이 없는 우리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싫어하는 거죠. 왜 나를 이 땅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가. 그렇게 싫어하는 복음을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알게 하고 믿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막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더듬어 생각해 오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 원수로 행동했고 복음을 잊어버리며 살아왔고 현재 바라봤고 그래서 그런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 이게 뭐 때문이지? 그게 결론은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를 높이게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취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일에 우리가 어떤 원인이 되어가지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죽게 있는 겁니다. 죽게. 주님이 이유가 되고 주님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 좋은 결과는 우리에게 다 몽땅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내막을 좀 알고 살자는 거죠. 모든 게 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의 은혜가 멸시를 받는다면 그건 여전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쓸모 있는 것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뭐 뻔하죠.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큰 왕이 애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려고 하는 그 지게 그게 진짜 진실인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대적 마귀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를 막 어떤 무서운 모습을 하고 실제 뭐 으르렁거리면서 뭐 삼킬자를 찾고 뭐 이렇게 뭐 상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마귀가 그렇게 다닌다면은 이 구절을 실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막 뿔이 나가지고 막 송곳니 열몇 개 막 드러내고 막 시뻘건 얼굴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우리 삼키려고 한다. 그게 실제 현실로 막 드러나 보인다 했을 때, 그게 베드로의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야, 마귀가 날 삼키려고 하는구나, 긴장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내가 마귀에게 삼키나면 내가 지옥가. 긴장감을 가지면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현실이라면은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마귀에게 지지 않을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닌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삼킬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용해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환타지 소설처럼 그냥 뭐 상상 속의 얘기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버리고 오직 관심 먹고 사는 문제 늘 그쪽으로만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마귀에게 삼켜진 상태인지 마귀가 날 삼키는 뭔지 이런 문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은 마귀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 그러면 어떤 인간이 공상 속에 만들었던 존재, 뭐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마귀는 실제하고 이 세상 자체가 마귀에게 삼킨 바 뒤에 살아간다. 이걸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인간에게 모든 가치를 두고 살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활약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믿을 수 없다. 보이는 건 확실하고 믿을 수가 있다. 그런 속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은 그 하나님 일하시면 증거를 자꾸 보이는 것을 확인하려고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마귀에게 삼켜진 상태란 말입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경외합니다. 이게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사탄에게는요, 땅에 소유물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치 있는 걸 가지고서 욥을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땅에 소유물 가치 있는 거.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소유물을 치면은 욥이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땅에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신앙 여부를 판단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실제로 사탄이 활동하는 가운데 있는가 이걸 보려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가 이걸 보면 돼요. 분명히 나오는 건 땅의 소유물이죠. 땅의 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사탄에게 삼킨받은 상태로 머무르 살아간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서 십자가의 모든 가치를 두게 만드시는 사탄은 십자가가 아니라 현실에 필요한 그 땅의 가치, 땅에 있는 가치를 두게 만들어간. 이게 사탄에 매이고 삼킨바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막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내 행함의 가치를 두고 싶어 하는 것도 이게 마귀 유혹이구나.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생명의 문제,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 문제, 소유 문제, 이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죠. 우린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제 이름도 얘기하고 생명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더 끌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이름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영광이 존재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광 나중에 죽은 뒤에 얻으면 좋은 것이고 지금 당장 원하는 건 이 땅의 영광이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1등 되는 거. 그게 더 기쁨이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마귀를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 연약한 실제예요. 우리 마귀를 극복 못해요. 그 연약한 성이 작은 성이 큰 왕 앞에서 이제는 뭐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는 마귀에게 삼킬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런 우리 현실을 알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이 된다. 이 사실 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것 확인하라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재앙을 입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하나 확인하라고. 아,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았습니다.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보면 17절 보십시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왕이 호령을 한다고 호령한다는 것은 너희들 몽땅 내 말 복종해 그겁니다. 내 말 들어라. 왕인 나에게 복종해라. 그게 이제 호령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혜자의 말은 호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의 말은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의 말이 그 지혜가 능력이 되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려 끌어갑니다. 그래 복종해. 호령이 필요가 없죠. 이게 복음과 복음 아닌 말이 다른 점이에요. 복음은요 복종해라. 이런 요구를 안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말하니까 내 말 복종이 없어요.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수상한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말한 자기에게 가치를 두는 거. 이건 복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에만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한 사람, 복음을 안다고 한 나는 가치가 없다.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아는 게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자기는 가치를 두고 내 말 들어. 그런 호령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말은 호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용히 말하면 되는 거죠. 조용한 말로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소리쳤는데 조용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복종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호령이 필요 없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복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종해서 섬겨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주를 고백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역사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죠. 그냥 증거물이죠.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신자인 것이고 그런 신자는 지혜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죠. 세상 소유의 가치를 안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성전 들러나간 사람들이 돈을 이제 필요해 돈을 구걸하고 있죠. 자기가 손수 일해서 돈을 벌지 못한 형편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요. 네가 필요한 은과 금 내게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걸으라 이렇게 했는데 안진뱅이가 돈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세요.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는 거. 그 안진뱅이 그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 필요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 그걸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밥이 됩니까? 떡이 됩니까? 안진뱅이에게. 근데 베드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것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안진뱅이 필요한 것은 근과 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 이름이라는 거. 이걸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과 금은 걷게 하지를 못하는데 그냥 배부르게 하는 거죠. 육신을. 예수 이름은 일어나 걷게 합니다. 안진뱅이 현실을 구걸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거면 최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진뱅이 통해서 본 현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지 못했던 것이 안진뱅이 어리석음이었는데 그런 어리석은 안진뱅이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걷게 만들어내는 거. 그게 주의 은혜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 일어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날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 영광의 날 주를 만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필요가 하는 우리의 이 땅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현실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대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뭐가 현실인가. 전쟁 끝났으니까 먹고 사는 게 그게 현실이 아니면 날마다 전쟁이다. 그게 우리 현실을 보는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현실, 십자가의 현실을 좀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이런 우매한 자의 생각, 그거 말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형편을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간 주의 일이 역사되고 있다는 것. 재앙의 날도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그 현실을 가장 복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이 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 현실이 우리의 뜻에 맞지 않고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취지가 뭔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옵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 말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한 주의 은혜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살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